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2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조선 대표가 지난 6일 유엔 총회 제71차 회의 1위원회에서 연설했다면서 10대 우주국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국제적 규정과 관리에 부합되게 투명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광활한 우주 정보의 활로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갈 것이라고 확언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을 발사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어 북한 대표는 우리의 핵무장은 국가 노선이라며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7일 민주당 해킹의 배후로 러시아를 공식 지목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와 국가정보국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민주당 이메일에 대한 해킹이 미국 대선 과정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자행됐으며 배후에 러시아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는 해킹 행위의 범위와 민감성을 고려할 때 러시아의 최고위 관리들의 말이 이 같은 행동을 승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정보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도 민주당 해킹과 비슷한 전략과 기술을 이용해왔던 점을 감안할 때 해킹 사건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의심하고 몇 주에 걸친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 7월 22일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지도부 인사 7명의 이메일 19,000여 건을 웹사이트에 공개하면서 미국 대선판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미국 민주당 이메일 해킹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며 러시아 배후설을 일축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음담 패설이 담긴 녹음 파일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지도급 인사들의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 철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7일 공개한 이 녹음 파일은 트럼프가 지난 2005년 미 연예 매체 기자와 버스 안에서 나눈 외설적 대화 내용이 녹음된 것입니다. 파일에는 트럼프가 과거 유부녀를 유혹하려 한 경험담과 여성의 신체 부위를 저속한 표현으로 언급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폴라이언 하원의장은 트럼프의 발언에 구역질이 난다며 트럼프가 자신의 지역구인 위스콘신에서 열리는 연례 가을 축제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라이언 의장과 스콧 워크 위스콘신 주지사, 레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이 축제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으며 이곳에서 합동유세를 열기로 했었습니다. 프리버스 위원장도 어떤 여성도 이런 식으로 묘사되거나 언급돼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트럼프 발언은 매우 불쾌하며 어떤 상황에서라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타주의 마이클리 상원의원도 트럼프의 대선에서 하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의원,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도 비판 대열에 합류하는 등 공화당 내 트럼프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아이티를 강타한 허리케인 매띠로 900여 명이 사망하고 수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으며 서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전기와 수도, 전화마저 끊겼습니다. 지난 2010년 아이티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허리케인까지 겹쳐 피해는 가중됐습니다. 현지 한 농민은 농작물과 소, 집 등 모든 것을 잃었다며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이번 폭우로 600만여 명의 아이티 주민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가운데 35만여 명이 인도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끝으로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현진이었습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입니다. 뭐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많이 좀 과장해서 200세까지 살 수 있는 날이 곧 온다라는 말도 하는데요. 100세냐 아니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인간의 수명에 대한 논란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나이는 못 넘긴다라는 이 최장 수명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몇 살일 것 같으세요? 뭐 당연히 100세는 넘겠죠. 뭐 한 150세? 아니면 200세일까요? 바로 115세. 100살하고도 15년을 더 사는 것이 인간의 최장 수명이라고 합니다. 뭐 유일하게 프랑스 여성이 122세까지 살았던 것을 제외하면은 115세가 최장 수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그 숫자가 깨질 거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큰데요. 115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는 인류 문명의 발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아침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면서 한 주를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해시태그 한 주간 미국 내 화제를 화제 단어로 알아보고요. 기자수첩, 취재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과 뒷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뉴스풍경,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이고요. 또 세계 최강국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들으실 노래는 Everly Brothers의 All I Have to Do is Dream 골랐습니다.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요. 1950년대에서 70년대, 또 80년대에서 2000년 초까지 활동했던 2인조 남성 밴드 Everly Brothers의 노래입니다. 연인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담았는데요. 들어보시죠.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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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am.
So that I could die. make you mine. Taste your lips of wine anytime, night or day. Only trouble is, gee whiz, I'm dreaming my life away. I need you so that I could die. I love you so, and that is why.
한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입니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대중에게 한 주제의 내용을 공유할 목적으로 그리고 특정 단어와 관련된 내용을 한 번에 묶어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해시태그입니다. 이번 주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Mars. Mars, 화성입니다. 화성은 태양계의 네 번째 행성인데요. 지구 표면 면적의 4분의 1 크기인 별입니다. 지구와 화성의 거리는 지구도 화성도 태양을 중심으로 조금 찌그러진 계란 모양처럼 태양 주변을 돌고 외부 조건과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이 화성과 지구의 거리는 가깝게는 600만 킬로미터로 예측되기도 하지만 멀게는 1억 킬로미터가 좀 넘었던 적도 있다고 미 한국우주국 나사가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인류가 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미 한국우주국과 미국의 민간 우주선 개발 회사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사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씨가 지난달 27일 화성을 인류가 자립 도시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고 선언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만에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가 우주여행을 위해서 화성에 가장 먼저 로켓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Boeing was involved in a lot of those transformations, the introduction of the jet age and the space age.
지금 듣고 계시는 음성은 데니스 뮐렌버그, 보잉의 최고 경영자인데요. 뮐렌버그 씨가 보잉사가 여행자들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우주선을 만들 것이라면서 화성에 처음으로 발을 디디는 사람은 보잉의 로켓을 탈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선으로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여행 시장이 열릴 수 있고 상업 우주여행이 20년 이내 꽃을 피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잉사는 미국 항공우주국과 협력해서 로켓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사나 보잉사 모두 미국 정부의 항공우주국과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오바마 정부 들어서 미국 정부의 우주 개발 노력이 미국 내 민간 기업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항공우주과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고 또 두 회사의 선의의 경쟁을 보면서 미국인들은 머지않아 별을 여행할 날이 오겠구나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No traffic death. 교통사고 이제 그만.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 산업의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듯이 처음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교통사고 사망자가 미국에서 사라지는 기간을 30년으로 정했습니다. 미국 교통안전관리부서와 기타 기관이 공동으로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015년이 최근 7, 8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해로 기록된 만큼 미국 정부의 이런 의지는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시급한 문제로 보고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있어왔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기한을 정한 것은 처음인데요. 매우 야심찬 목표인 동시에 비현실적인 목표란 시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타지 않고 최첨단 기계를 장착한 자율운행 차량이 발전을 이루고 시험 비행에도 들어갔지만 아직은 일반 자동차 회사에서 자율운행 차량을 만들어서 대중이 이용하지 않는 한 교통사고 사망률을 0으로 낮춘다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는 고급 전기 자동차인 미국의 테슬라 정도인데요. 미국 정부는 30년 내에 교통사고 사망률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발 노력 상당히 들어가야 하지만 달성 가능한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좀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주 저희 VOA 한국어 방송의 북한 관련 주요 소식 머리 기사로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3일 보도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대통령의 공식적인 대북 발언으론 이례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정면으로 비난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폭정에서 벗어나 한국으로 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바로 이런 발언은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려는 심리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나왔습니다.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가 지난 1일 미국 워싱턴 DC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열린 한국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에 한국 정부가 관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한 간 대북 선제 타격 협의를 한 적이 없고 미국 정부로부터 관련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6일째 보도입니다. 유엔이 함경북도 수재문을 위한 복원사업에 긴급자금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총 485만 달러입니다. 덴마크와 스위스 정부도 각각 10만 달러, 365만 달러를 지원 혹은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7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오는 10일을 전후해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한국군이 비상 대기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6차 핵실험 준비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에서의 활동과 이동식 발사 차량의 움직임까지 포착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와 함께 취재 뒷얘기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조금 전에 이 간추린 한반도 소식에서 북한 수해 관련해서 유엔과 덴마크, 또 스위스의 지원 관련 소식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김현진 기자와 함께 북한 수해 관련해서 좀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북한 수해가 언제 발생했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인명 재산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난 8월 29일에서 31일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요. 3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맘때쯤 또 태풍 라이언 록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수의 비가 내리면서 이 홍수 피해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네. 주로 부만강 유역 북중 접경 지역의 피해가 컸고요. 138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실종됐습니다. 네. 또 가옥 2만 채가 무너졌고요. 학교와 보건소, 기반시설도 많이 파괴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두만강 유역이 작년에도 수해 때문에 피해를 본 지역이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아주 열심히 이 수해 취재를 했었는데요. 네. 작년에는 조금 떨어진 나선 일대의 피해가 컸습니다. 근데 올해는요, 이 함경북도 무산군과 연사군, 이 회령시의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네. 이 무산군 같은 경우는요, 피해 가구가 5만 가구 이상이고요. 네. 연사군과 회령시는 만에서 5만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수해 취재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저희 BOA에서 이 북한의 이번 수해 관련해서 처음으로 보도한 거는요. 이 중국의 CCTV 등 이런 중국 언론들의 보도를 인용해서였습니다.
네.
중국 언론들이 9월 1일 중국 지린성 소속 홍수방지 이동 구조대가 두만강 인근 북한 온성군 온성도에서 큰 물에 고립된 북한 주민 3명을 구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예.
BOA는 이 보도를 인용해서 북한에서 홍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처음 보도했습니다.
예.
하루 뒤인 9월 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두만강 유역의 관측일에 가장 큰 물이 발생해 두만강이 범람하면서 함경북도 회령시와 무산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 그리고 라선시 일부 지역이 큰 피해를 봤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중국 언론과 북한 관영통신이 발표한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났다. 이 정도만 알려져서요. 이 홍수 피해 규모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네.
또 북한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유엔은 북한의 홍수 피해를 어떻게 확인은 하고 있는 건지 알려지지가 않았었는데요.
네.
그래서 당시 저는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엔 기구들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식량계획 WFP,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등 유엔 기구와 국제적십자사 IFRC 또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들 있잖아요.
네.
스위스 대사관 뭐 이런 대사관 외교관들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서 북한 수해와 관련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답을 좀 받으셨어요?
네. 거의 20통 넘게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네.
한 명이 아주 귀한 정보를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그 유엔 개발계획 UNDP 북한 상주 대표가 북한에 있는 그 상주 대표가 유엔과
네.
대북 지원을 하는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이제 그걸 받은 사람이 저한테 forward를 해준 거예요. 보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이메일을 내가 보내줬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익명을
하고
요구하면서.
네, 저한테 이렇게 보내준 거죠.
네, 그래서,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네, 당시 토요일이었는데요. 내용은 북한 홍수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
네.
또 홍수로 10여 명이 사망하고 만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또 6,700여 가구가 파괴됐고 7,000 가구 정도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네.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BOA가 이번 홍수 피해와 관련해 유엔이 파악한 내용을 가장 먼저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한국의 많은 언론들이 이 BOA를 인용해 북한의 수해 상황을 전했죠.
네. 그런데요. 이 한국 태풍 왔었죠. 차바가 왔을 때
네네.
한국 정부 대처, 북한 정부 대처 당연히 다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제 한국에서는 지난 4일에서 5일 남부 지방을 강타한 태풍 차바로 이제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한 사망 7명, 실종 3명 등 10명 정도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근데 이런 피해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언론들을 통해서 보도가 됐죠.
네. 네,
하지만 북한은 8월 29일에서 31일 홍수 피해가 발생한 뒤에 정확한 피해 규모가 파악이 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되는 데는 한 2주 정도가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제 홍수 피해가 나고 2일 정도에 큰 물로 15명이 행방불명됐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예.
실제 피해 규모는 사망자가 138명으로 엄청 컸죠.
예.
물론 그중에 이제 더 피해 사망자가 발생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격차가 굉장히 크죠.
네.
또 이 북한의 가옥이나 건물, 이 재산 피해 등도 정확한 피해 규모가 아닌 이 추정치에 불과하다고 유엔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복구 작업과 관련해서는요. 이 한국 같은 경우는 홍수 피해 후에 바로 복구 작업을 시작해서 21만 가구의 피해를 입혔던 정전 사태를 80% 가까이 복구했습니다.
네.
또 피해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 복구 인력과 장비 등을 긴급 지원하고 있고요. 예, 박근혜 정부는 또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내각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북한 같은 네. 경우는 그런데요. 조선적십자회가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홍수가 발생하자마자 이 조선적십자회가 수해가 발생한 직후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 지역에 이제 사람들을 보냈고 또 창고에 보관해뒀던 긴급 구호품 2,500개를 우선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2,500개는 이제 그 수재민 60만여 명을 지원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그렇죠. 턱없이 네. 부족한 규모였죠.
음.
그리고 북한 당국은 또 수해가 발생하기 전인 8월 27일과 28일 조기 경보 대비 체계를 가동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미리 이제 태풍이 있을 거니까 피해라, 대피해라. 이렇게 하긴 했지만 실제로 유엔 실사단이 현장을 둘러본 결과 주민들은 충분한 시간 여유 없이 황급히 집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값비싼 소지품이 잔해와 섞여 있었고 주민들은 식량과 석탄, 가축, 기재품 등 모두 잃어버린 것으로 보였다고 조사단은 전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의 이런 조기 경보와 대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미국도 이 태풍 매튜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네.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피해 현지를 방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다른 국가 지도자들은 국가적인 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네. 재난 지역을 바로 찾아서 네. 피해자들을 위로하는데요.
네.
북한에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국에 지진 피해가 났을 때 경상북도 경주에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방문을 했죠. 지진 발생 하루 만에.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피해 현장을 방문해서 미국인들이 피해 지역에 주목하고 도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에 함경북도 지역에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수해 현장을 찾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유엔을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그 수해 피해자들을 지원을 할 결정을 했는데
네네.
수해 발생 후에 네. 북한 당국이 좀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했나요?
네. 제가 유엔 관계자들에게 단독으로 받은 이메일에 따르면요. 네. 북한 외무성은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사흘 뒤인 9월 3일 오후 3시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유엔기구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면담을 갖고요. 수해 상황을 보고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자리에서 아마 이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이후에 국제기구들이 조치를 어떻게 취했나요?
네. 유엔이 지난 16일 공개한 함경북도 합동실사 보고서에 따르면요. 유엔기구는 이제 국제적 십자사, 북한 주재 유럽 비정부기구 관계자들, 또 북한 당국자들로 구성된 합동실사팀을 꾸려가지고요.
네.
9월 6일부터 4일간 함경북도 수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이제 북한이 보고한 피해 규모가 정확한지 파악하고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파악했습니다.
네.
네, 말씀드린 이 보고서는요. 총 30페이지로 막대한 양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우선은 합동실사단이 나흘간 함경북도 지역을 답사한 내용과 북한 당국에 대한 권고가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 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유관 부처가 피해 상황, 또 이자민 현황 파악을 시급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조사 내용에 수재민들의 성별이나 나이, 장애 여부, 현재 상태 등을 자세히 담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요. 네. 이런 사실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한 게 제대로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는지가
네네.
그것 때문에 지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주민들한테 지원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네. 세계보건기구가 5일 발표한 북한 수해 상황 2차 보고서에 따르면요.
네.
이 국제기구가 지원한 구호품이 수재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부 그런 모습을 보고 아마 보고서에 담은 것 같은데 그 모든 그런 전달품이 지원 품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김현정 기자가 최근에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계속 이제 추가해서 취재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원 현황이 실제로 어떤지 지금 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그 5차 핵실험 이후에 상당히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한국 정부도 이런 분위기 영향을 받았는데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어떤가요?
네, 적어도 유엔 차원의 지원은 핵실험 전국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이 이번 수해 지원을 위해 긴급기금을 편성했는데요. 전부 485만 달러입니다. 네, 근데 이걸 직접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유엔 산하 기구들에게 나눠주는데요.
네.
이 세계식량계획 WFP 이 단체는 이제 식량을 지원한 단체죠. 여기에 180만 달러, 또 유엔 아동기금 170만 달러, 또 식량농업기구 북한의 농업을 지원해주는 기구입니다.
네.
이 기구에 60만 달러, 또 유엔 인구기금 UNFPA에 25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네.
이 돈으로 이제 식량도 지원하고 또 의약품도 마련하고 현지 질병 관리도 하고 또 현지 구호 활동을 강화하는 거죠.
네.
또 이제 지원에 나선 개별 국가들도 있는데요. 태국이 30만 달러, 덴마크 10만 달러, 스위스가 365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네.
스위스 이번 지원금은요. 단일 국가로는 최대치고요. 유엔이 아까 지원한 485만 달러의 거의 4분의 3 수준입니다.
네. 뭐 요즘엔 그 인터넷이 워낙에 잘 발달이 돼 있으니까
네.
뭐 직접 그 두만강 인근에서 탈북자 단체, 탈북자 지원 단체가 뭐 직접 사진을 찍어 모습도 인터넷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요.
네네.
또 지금 또 북한에서 사실 이 홍수 피해가 나면은 그 이후에 따른 그 의료적인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콜레라도 유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네.
직접 저희가 가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취재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북한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 현지 사무소를 두고 있는 유엔 산하 기구들에 이메일을 보내서 답을 토대로 주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메일을 보내도 답을 바로 주지 않고 인터뷰를 제가 한 지금 여러 명에게 예, 요청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답답할 때가 많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유엔 기구들이 발표하고 있는 보고서를 통해 수해 상황을 많이 전하고 있는데요.
네.
이 유엔 실사단이 직접 본 내용이 보고서에 잘 담겨 있긴 하지만 실사단이 보고서를 발표하는 시점과 직접 살펴본 시점 간의 시간 차이가 짧게는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나요. 그래서 정확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는 게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죠.
어떤지는
네.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북한
네.
주민들만 알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참 답답한 상황이고요. 이런 큰물 피해가 날 때마다 북한은 똑같은 어려움을 반복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지원도 사실 정치 상황에 따라서 참 좌우가 되는데 이 어쨌거나 북한에 있는 피해 수해 피해자들 뭐 이런 상황에서도 탈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빨리 상황이 좀 회복이 되길 바라겠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한국 통일부 장관은 올해 수해 지원 검토 안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이런 지원이 북한 당국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에게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네,
조금이나마 이렇게 지원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이런 상황에서도 외면하고 있는데요.
네.
참 한숨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북한의 큰물 피해 난 상황, 피해 상황, 또 국제사회 지원 상황 여러 가지로 김현진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도록 하죠. 196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가수인데요. 빌리 조엘의 노래 Honesty, 정직함이란 제목의 노래 골랐습니다. 감상해 보시죠. If you search for tenderness, it isn't hard to find. You can have the love you need to live. But if you look for truthfulness, you might just as well be blind. It always seems to be so hard to give. If I wear my heart out on my sleeve, but I don't want some pretty face to tell me pretty lies. All I want is someone to be. Hardly ever heard.
I won't ask for nothing while I'm gone. But when I want sincerity, tell me where else can I turn? 'Cause you're the one that I depend upon. Honesty is such a lonely.
네, 빌리 조엘의 노래 들어보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북한과 관련한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청년들이 주축이 된 미국의 민간단체가 최근 탈북자 500명 구출 목표를 이뤘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김현숙 기자가 전합니다.
언젠가는 꼭 누나 만날 수 있다고 믿고 누나가 어디에 있던나 생각하고 있다는 건 믿어 의심치 않고 또 그것이 나에게는 북한에서도
지난 2007년 미국에 난민 자격을 입국한 20대 청년 조셉 김 씨. 지난해 같은 하늘 아래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낸 후 올해는 미국 내 저명한 도서상 가운데 하나인 크리스토퍼 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조셉 씨는 VOA에 중국으로 팔려간 친누나를 찾기 위해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3년에는 국제적인 강연 무대인 테드에서 탈북 고아가 미국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기까지 사연을 공개해 청중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2006년 탈북한 조셉 김 씨가 1년 만에 자유의 땅 미국에 올 수 있게 된 것은 미국 청년들의 위협을 무릅쓴 구출 활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본부를 둔 탈북자 구출단체 링크가 맡았습니다. 링크는 지난 2004년 미국 내 한인 2세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민간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미국과 한국을 기반으로 17개의 대학과 고등학교, 그리고 일반인 동아리와 소모임 등이 연대해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는 매년 100명의 탈북자 구출을 목표로 세우고 The 100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이 단체의 저스틴 휠러 부대표는 지난해 VOA의 연간 계획을 소개하면서 구출, 정착, 인식이라는 큰 틀을 세워놓고 탈북자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휠러 부대표는 온라인 모금 운동으로 기금을 마련해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숨어 지내는 200명의 탈북자를 구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100명에 가까운 탈북자들이 링크를 통해 자유를 찾았고 전체적으로는 그 수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링크는 현재 소액에서 거액에 이르는 천여 명의 기부자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데요. 기부 모금에 의존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오던 링크가 지난 수년 동안 활동을 확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링크의 활동에 신뢰를 갖고 있는 몇몇 미국인 사업가들이 큰 힘이 됐습니다. 링크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30대 미국인 사업가 블레인 베스입니다.
We'll stick to our mission. You know, we focus on the people and we want to help more and more people reach freedom. Link has grown a lot over the last few years.
링크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길 바라며 앞으로 이런 활동을 지속할 것이란 설명인데요. 베스 의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성장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4, 5년이 지나도 링크와 그 지지자들은 북한과 중국에 있는 주민들을 안전하게 하는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ost people still don't understand the issues though, so we've got a lot of work to do. Mainly, we just want to make sure that people understand that we're talking about innocent people's lives.
베스 씨는 지금까지 북한 문제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펴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주민에 대한 잔악 행위를 알게 된다면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스 씨는 지난 2009년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방송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인사이드 노스 코리아와 미국 공영방송 PBS의 서울 트레인에서 탈북자들의 목숨을 건 탈출 과정을 처음 접한 후 링크를 찾아갔습니다. 이후 2012년 9월 북한을 방문한 데 이어 2013년 링크와 함께 동남아시아에서 한국행을 꿈꾸는 탈북자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링크의 휠러 부대표는 B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500여 명을 구출하는 데 든 비용이 150만 달러에 이르며 구출된 탈북자들의 90%가 한국으로 나머지 10%는 미국에 정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휠러 부대표에 따르면 구출된 탈북자의 평균 나이는 32살이고 66%가 여성입니다. 링크는 자신들의 이런 활동을 자축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더 많은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연례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행사는 500이라는 숫자를 내세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링크가 구출한 탈북자도 초대됐습니다. 미국에서 정착하고 있는 조셉 김 씨와 최근 링크가 구출해낸 탈북자가 소개됐습니다. 성규란 이름으로 알려진 이 탈북자는 북한의 한 공장에서 자재부장으로 일하며 부업으로 탈북자들을 중국으로 밀입국시키는 일을 하다가 신변 위협을 느끼고 가족과 함께 탈북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탈북자는 링크가 수년에 걸쳐 제작한 나는 선무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위험을 감사하면서 하진 않고 해야 될 일이니까 하다 보니까 이것도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 화가는 경계선이 없다는 의미의 이름인 선무입니다. 선무 화가는 북한에서 체제 선전 화가로 활동하다 지난 1998년 탈북한 후 3년간의 중국 내 도피 생활 끝에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북한과 북한 주민들의 삶 그리고 북한 체제를 그리는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선무 씨는 링크에 의해 구출된 건 아니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미국 청년들이 하고 있다며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왜 네 굳이 이런 거 너의 삶에 아무 영향도 없는 일일 텐데 그걸 이제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거죠.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됐죠. 근데 그래서 여러 뭐 링크 사람 만나면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데 왜 여기서 이러냐고 왜 이런 일을 하냐고. 근데 뭐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를 외면할 수 없다. 뭐 이런 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는 줄은 몰랐고 알았을 때에는 아 내가 그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 아주 마음들이 아주 북에서 말하는 미국인의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아 참 괜찮은 친구들이구나. 내가 할 일을 당신들이 하는 것 같고 할 수 없는 거를 당신들이 하는데.
선무 화가의 10여 점의 크고 작은 그림들이 이번 행사에 전시됐습니다. 베스 의장은 다큐를 제작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His story is powerful and it's reflected in his art. He's basically lived his art and now gets to share those experiences.
선무 화가의 사연은 매우 힘이 있고 그의 예술과 이야기를 세상에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다큐를 제작했다는 겁니다. 빌러브 대표는 내년 봄에 장마당 세대를 다룬 또 다른 다큐멘터리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 영상을 통해 북한 사회의 변화상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탈북자 500명 구출을 기념하는 링크의 행사는 지난 8일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수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꾸며보는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시간인데요.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이은경, 조원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종교에 대한 갈등 못지않게 유럽에서 가져온 질병 역시 큰 문제였습니다.
손 한 번 써볼 엄두조차 못 내보고 모두 죽어가고 있다.
어쩌면 천연들은 서막에 불과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위태롭기만 하던 이들의 관계가 위기로 치닫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인디언들은 또다시 정착민들을 살해했고 보복에 보복이 이어지면서 결국 대규모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2부 미국 초기 13개 식민지들의 성립.
1675년에 시작된 인디언과 정착민들 간의 싸움은 2년 동안 계속됐고 역사가들은 이를 필립 왕의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쟁은 참혹했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 모든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정착민들은 완파누아그 부족은 물론이고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주변의 다른 인디언 부족들까지 공격했습니다. 정착민들은 마치 북아메리카 땅에서 인디언 원주민들을 모두 없애버릴 기세로 전쟁과는 아무 상관없는 부족들까지도 가리지 않고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인디언들은 목숨을 걸고 맞서 싸웠지만 총과 무기를 앞세운 유럽인들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2년에 걸친 필립 왕의 전쟁으로 정착민 600여 명, 인디언은 6천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공포심, 또 타협의 실패로 일어난 필립 왕의 전쟁은 양쪽 모두에서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앞으로 신대륙 곳곳에서 벌어지게 될 아메리칸 인디언들과 정착민들 간의 끝없는 싸움, 그 서막을 알리는 시작일 뿐입니다.
신대륙으로 건너온 영국의 청교도들은 영국 교회, 즉 앵글리칸 처치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더욱 엄격하고 성스러운 교회와 신앙생활을 추구했고요. 신대륙인 매사추세츠에서는 종교적인 탄압을 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의 행렬은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1690년경 매사추세츠에는 약 5만 명의 청교도들이 살게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청교도들은 지금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 최대의 종교 그룹을 형성하며 영국의 식민지를 건설해 나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믿는 종교만이 유일한 신앙이라 여겼고 식민지의 모든 주민들은 청교도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치 지도자의 역할도 함께 수행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신대륙의 행정기구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정착민들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 새로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신대륙에 정착한 식민지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행정기구에 관여했고 행정기구의 지도자들이 동시에 주민들의 신앙생활에도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착민들은 이런 제도에 찬성하지 않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로저 윌리엄스입니다. 로저 윌리엄스는 영국의 뉴 잉글랜드 식민지 개척자이면서 청교도 목사였고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 인디언 원주민들의 토착 신앙은 분명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내 종교만 옳다고 주장하며 믿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그건 죄악입니다.
로저 윌리엄스 목사의 말이 맞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신대륙을 건너왔던 우리가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처벌하고 나와 똑같은 종교를 가지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죠.
총독은 종교 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교회 헌금 문제도 헌금은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내면 되는 거지 모든 주민에게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친애하는 정착민 여러분, 우린 지금 인디언들의 땅을 훔치고 있습니다. 영국 왕이 무슨 권리로 인디언들의 땅을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나눠준단 말입니까? 영국의 왕에겐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로저 윌리엄스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고 연설로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자손 대대로 영국에서 살아왔듯이 이 땅은 자손 대대로 인디언 원주민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런 인디언들의 땅을 영국 왕의 특허권을 내세우며 마음대로 차지하고 마음대로 나눠주는 건 부당한 일입니다. 기독교 신자인 우리가 땅 도둑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땅이 필요하다면 인디언들에게 정당한 값을 치르고 직접 구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로저 윌리엄스의 주장은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 정착민들을 긴장하게 했습니다. 로저 윌리엄스의 뜻에 찬성하는 동조자들과 위험한 생각이라며 비난하는 반대자들이 양측으로 나뉘면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로저 윌리엄스 목사 얘기 들으셨어요? 교회 안 다니면 헌금 낼 필요도 없고 인디언들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라고 하던데 아유, 그 사람은 우리 청교도 목사면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불리한 말만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로저 윌리엄스 목사 말이 100번 맞는 말이죠. 우리는 인디언들에게 미안해해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남의 땅에 울타리를 쳐놓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오히려 인디언들을 못 들어오게 내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영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아신다면 자기 종교를 지키겠다고 배 타고 떠난 아들이 멀고 먼 신대륙에서 땅도둑이 됐다고 슬퍼하실 겁니다.
눈앞에 펼쳐진 게 다 땅이고 이 광활한 땅을 저 미개한 인디언들이 관리를 하고 사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돈을 주고 사야 합니까? 난 싫습니다.
나는 양심을 저버릴 수 없으니 로저 윌리엄스를 따르겠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인간의 최장 수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건강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방법이 알려져 있지만 정작 현대인들은요,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을 해칠 때가 많죠. 그런데 이 장수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담긴 기사를 보면은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에 그다지 집착하지 않고 또 꾸준히 운동하고 삶을 좀 여유롭게 볼 줄 아는 사람들인데요.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하루하루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몸도 마음도 힘들 때가 있지만요.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71년 10월 8일 오늘. 미국 시카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카고 도시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On October 8, 1871, a massive cold front with gale force winds transformed America's Great North Woods into a...
이날 밤 9시경 시카고 13 디코 분가에 살고 있던 올리버리 부부의 집 현관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는 다음 날 10시 30분까지 계속되면서 도시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당시 시카고는 매우 건조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등 작은 불씨에도 화재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1800년대 중반 미국 시카고의 건물들은 대부분 나무로 지어졌고 거리에 깔린 보도블록 또한 불에 타기 쉬운 소나무로 만들어져 있어 이날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번져 시카고 도시를 모두 태워버린 것입니다. 화재의 원인은 올리버리 부부가 키우던 암소 한 마리가 등불을 엎은 바람에 불이 났다는 것과 정부의 구호물자가 끊겨 올리버리 부인이 화를 내 불을 냈다는 등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발생한 화재로 약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만여 명이 집을 잃었으며 2천만 달러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하지만 시카고 사람들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도시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결과 시카고는 현재 건축 전시장으로 불릴 만큼 개성 있는 건물이 많은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1992년 10월 8일 오늘 동서 냉전 해소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79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1913년 독일의 루벡 지역에서 태어난 빌리 브란트는 16살에 사회민주당에 입당했다가 나치스의 탄압을 피해 이름을 바꾸고 노르웨이로 망명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귀국해 서독 연방의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한 브란트는 이후 서베를린의 시장이 되면서 정치인으로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이후 1969년 사민당 출신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총리에 선출된 브란트는 이른바 오스트폴리티크, 동방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독과 서독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Die europäische Einheit wird uns nicht von den...
하지만 3년 후인 1974년 브란트의 비서가 동독에서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자 브란트는 모든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납니다.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사민당의 총재와 명예총재로 활동하던 브란트는 하지만 1992년 오늘 7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